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장학금을 이렇게 좀 신청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 속에서도 잘 인도받고 또한 자기 있는 학업에서도 잘 인도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실은 우리 렘넌트들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렘넌트들이 장학금을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실은 대학생 때에 이제 OMC 장학금이 막 생겨났을 때 실은 저에게는 이제 막 해당 사항이 별로 없었을 때였죠. 그때 막 시작이 되어지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도 저 OMC 장학금을 받고 싶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 이분은 그다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 중심이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저 OMC 장학금을 받으면은, 뭐,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단돈 1원이라도 나는 그 장학금을 받고 싶다. 그거를 받으면은 나는 OMC 장학생이다 하면서 OMC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 모델로 설수 있고 자기가 나중에 또 받은 사람으로서 돕고 기부하고 후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도 할 수는 있지만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돈 1원, 단돈 0원이라도 저 OMC 장학금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더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MC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장학금 더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더 훌륭한 타이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은 마음에 딱 생각을 두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장학금 얼마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 정도의 목적이라면 신청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훈련도 제대로 인도받고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 안에 있는 가운데 내 전문성에도 응답받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랩런트들 앞에 뭔가 내가 간증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라면 그런 소원을 갖고서는 더욱더 많은 랩런트들이 실은 이런 장학금을 신청하고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단은 2015년도 시작하면서 언약 각인의 모델,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그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에 훈련의 일정으로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많이 바쁜 일들이 많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리더 수련회가 시작되어지죠. 저도 우리 여러분들처럼 대학 청년 시절이 생각나요. 그때는 여름에 다 있었거든요. 여름에 중고 수련회, 대청 수련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초에 세계 대학 수련회 시작을 통해 가지고 세계 대학 수련회에 참석하고 중고 수련회 스텝하고 그다음에 리더 수련회 가고 그다음에 본대회 가고 PK까지 가고 이제 나중에는 좀 지나니까 청년 수련회까지 가고 이러니까 누구 표현 말대로 그냥 여행용 가방 가지고서 한달 동안 밖에서 지내는 거예요. 한달 넘게 지내죠, 막. 누가 얘기하기를 임마누 듀왕수라고. 그런 이제 훈련 일정들을 보냈는데 무더운 여름에 실은 이런 일들을 다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이 오심을 듣고 마르다가 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오고,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사람들도 몰려들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셔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필요한 거는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은 아마 우리 교회 미션홈에서 아마 주무시게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이따 저녁에 저녁은 드시는지 챙겨보세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조급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는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게 바쁜데 좀 마리아 동생을 시켜가지고 좀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름 때 되어지면은 훈련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바쁜 여름 중에서도 모델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쁘고 또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많은 일들을 하다가 때로는 낙심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 많은 인들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델로 세우시길 원하고 모델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템테이션을 주지요. 마귀는 유혹해가지고 멸망시키는 문제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느냐? 테스트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까? 그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느냐를 그냥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내 너무 당연한 걸 안 했구나. 내 전후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구나. 나오지요.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보게 되어지지. 아, 내가 이번 학기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인도받았구나. 우리의 삶이 모델로 서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무엇이냐? 이때는 반드시 기적의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는데 요셉이 노예에서 최고로 정상적인 응답을 누렸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 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보디발이 봤을 때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물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아침을 좀 먹어요. 점심에 점심을 먹어요. 저녁에 저녁을 먹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음식으로 계속 먹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게 뭡니까? 배가 안 고프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끼니 때가 됐는데 밥을 걸러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어요. 그러면서 정신없으면은 그냥 뭐 대충 뭐 지나가기도 해요. 자꾸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어져요? 금방 티는 안 나요. 근데 점점 몸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안 아플 것도 아프게 되어지고요. 괜히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겪지 않았었던 이상한 이 약한 이런 체력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정상적인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정상적인 모델의 삶을 주셨는데 이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꾸 문제 아닌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가 온 것 같다? 테스트예요.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가장 정상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노예가 되어지잖아요. 누명을 썼어요. 어디로 갔느냐?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기적의 시간표라. 감옥에 안 갔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총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죠. 우리 여러분들 문제를 당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이게 징계인지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문제가 왔을 때 이건 테스트예요. 근데 내가 가장 정상적인 이 영적 상태를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빗나가 있거든요. 무언가 보니까 나는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좀 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제는 갱신돼서 더욱더 큰 그릇을 준비하도록. 우리 여러분들 혹시 콜라 뚜껑 알죠? 사이다 뚜껑. 여기다가 물을 담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물을 담아야 됩니까? 물 담아본 적 있어요? 담아본 적 있어요? 수도꼭지를 확 틀어가지고 물을 딱 담으려고 하면은 딱 틀고서 끄잖아요? 남아있는 물이 별로 없어요. 왜냐? 너무 작아가지고 물을 쏟아 부으면 확 다 튀어나가거든요. 그 콜라 뚜껑, 사이다 뚜껑에다가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쫄쫄쫄쫄쫄쫄 해야지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릇이 무슨 그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큰 이 대야 같은 그릇을 준비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를 아무리 세게 틀어놔도 상관없어요. 계속 차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 그릇이 간장 종지만하다, 콜라 뚜껑만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찔끔찔끔 주셔야 돼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고 할 짓이 아니라. 그래서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릇 좀 키워라. 성경의 시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스트든 징계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문제가 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의 시간표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붙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오는 문제다. 그 사람은 멸망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전부 다 축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왔다? 기다리면 됩니다. 징계가 왔다? 우리 여러분들 갱신하면 돼요. 그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어서 전부 다 축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왜 내게 문제가 옵니까? 그 오는 이유지요. 자, 실은 이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앞서서 갱신하고 있다라면은 이 징계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섭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준비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알고 실은 대처할 수 있어요. 안 받아도 돼요. 왜 이런 징계의 문제가 옵니까? 4절 가운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삶이 실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인데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죄를 짓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한다. 우리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5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그 자녀에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의 너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도 잊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6절에 나와 있고요. 10절에 나와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채찍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갱신되어야 되는데 갱신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채찍이라도 들어서 갱신을 시켜야죠. 왜냐?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갱신하든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떡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징계가 올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자꾸 문제를 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면 돼요. 큰 문제를 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렇게 좀 우물쭈물한 이런 아주 이상한 이런 문제를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큰 문제를 당했다 기뻐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징계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5절 가운데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아, 무조건 하나님 힘듭니다. 그거는 우리 대학 청년 수준이 아니죠. 그런 거는 저기 어린이부나 중고등부나 이 정도 수준이고, 대학 청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 나에게 문제가 왔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왔거나 나에게 고난이 왔거나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일까? 들어가 봐야 됩니다. 무조건 아 괜찮을 거야, 이것도 옳은 방법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자, 5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꾸지람이 올 수도 있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왜냐? 여러분들의 신분을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책하셔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면은 강씨가 김씨가 되고 정씨가 뭐 박씨가 되고 이렇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실수해도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꾸지람을 받아도 꾸지람 받은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변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징계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돼요. 꾸지람을 받았어요. 아,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2절 가운데 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문제 앞에, 오히려 어려움 앞에, 오히려 염려 근심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봅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나만의 시스템 찾으셨습니까? 누리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전도 집중훈련을 했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아침 새벽에 저녁 늦게 때로는 좀 피곤하고 졸린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응답을 나누고 포럼을 하고 했는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단어 뭐였느냐? 감사하다, 이런 단어였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인도받은 것이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스템, 이것을 가져야 되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문제 앞에, 이 징계 앞에 나를 갱신시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스템을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시스템을 가졌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위인들이에요. 제일 잘한 겁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이죠.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들마다 했던 거예요. 무엇이냐? 단을 쌓았어요. 이게 성경의 위인들이 했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장소를 옮겨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큰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 드릴 때 뭐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그것을 본 이삭은 그가 있는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때에 무엇을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이 단을 세우는 성정 건축을 마음에 품은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 문제, 환란이 닥쳐왔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만 하더라도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제단의 언약이 성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인 거 아니에요. 무엇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에 한 것, 단을 쌓았고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우리도 최고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최고의 시스템. 그게 바로 예배예요. 왜 예배를 놓치면 인생 실패한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고 합니까? 최고의 시스템이라니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요? 헌신 봉사가 있어요. 예배 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중학생 때였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우리 여러분들 성도의 의무입니다. 세례교인 이상의 의무예요. 무엇이냐? 공예배 출석. 잘 기억 못하죠? 공예배, 수요예배 우리 대학 청년들 생명 걸고 피 흘리기까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싸워야 돼요. 공예배 왜 안 드립니까? 주일 겨우 예배 한번 드리는 게 힘듭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지 마세요. 제발.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까? 왜 예배 시간에 자꾸 돌아다닙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자입니까? 교육자는 어쩔 수 없어요. 교육자도 1부 예배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때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지. 제가 뒤에 있다가 말씀 시간 되면 또 앞으로 가서 말씀 듣는데 집중하거든요. 제가 뭐 예배를 경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절대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자꾸 봅니까? 하나도 신앙이 유익하지 않아요. 특히나 뭐 예배 시간에 끝날 때 뒤에 늦게 오고 예배 드린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예배에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주셨는데 자꾸 이거 놓치고 다른 시스템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미 와 있는 이 축복의 시스템을 누리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아, 주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시스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좀 앞당겨서 드리게 되었지만은 우리 오후에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형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학 청년에 맞는 이 시간표의 예배, 또 우리 참사랑 전체에 맞는 이 예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예배 시간표를 잘 따라가면서 귀한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갱신시키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에 항상 성공합시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좀 눈을 좀 바라보세요. 정말 축복해 주세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늘 항상 예배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최고의 시스템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최고의 시스템인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이 오늘도 대학 청년의 시간표에 맞는 이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드린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해답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정말로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